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3절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관계로 부활주일을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전주에 종려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강의를 두 주간을 빼먹었는데, 전도서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전도서 본문의 말씀, 3장 16절에서 4장 3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재판하는 곳에는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정말 정직하게 옳은 사람이 옳다고 판단해주고, 그른 사람이 그렇다고 판단해주고,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정의가 실행되어져야 하는 곳이 재판의 장소다. 그것이 재판정이다라고 솔로몬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할때 정말 정직하게 판결해야 돼요. 그 사람의 뭐 상황이나 돈이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 그런 거 변호사가 누구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판사는 정말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양심껏 정말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재판정이 정의롭고 의로움이 실천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재판정을 봤더니, 거기에도, 정말 정의로운 재판이 실행되어져야 되는 거기에도, 악이 있고, 거기에도, 정의를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불의가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재판정이 어떤 곳입니까? 검사는 돈이 있는 사람은 봐주고, 권력 있는 사람은 봐주고, 또 캥겨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은 나약하게 낱낱이 죄를 다 물어가지고 그냥 재판정에서 그 죄를 받기를 받아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큰 돈, 터무니없는 높은 수임료, 그 사람 주는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머리를 쓰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의뢰한 사람을 무죄로 판결하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또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판사는 또 전관예우라고 해가지고 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되면은 그 사람의 의뢰인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 구분하기보다 그냥 저 판사 출신인 저 변호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또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고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와 같이 악이 관영하는 곳이 재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옳지만 변호사를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가서 변론하다가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저 죄인인 사람이 큰 능력 있는 변호사를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 그 로펌에서 커다란 로펌에서 대대적으로 변호를 해가지고 결국은 의로운 사람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이 감옥살이를 하는 이와 같은 불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정에서 의로움이 시행되어져야 되고 공의로움이 시행되어져야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이 장소에서 불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솔로몬이 본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저 사람이 그냥 갓난하고 연약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갓난한 자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에게 정당한 벌을 내려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저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아무리 그 훌륭한 변호사들을 썼다 할지라도 판사는 자기의 양심껏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가지고 공의롭게 의롭게 판단하라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여기서 잘못 판단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심판할 때 그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해요. 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 주시길 바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기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했다면, 그리고 설령 그것이 잘못된 판결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사가 뇌물을 먹고 또 편견을 가지고 약자는 죄를 많이 주고 강자는 봐주고 이런 식의 판결을 했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그 판사는, 그리고 검사나 변호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실의 그 판단,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리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을, 그리고 자기끼리끼리 권력 있는 사람끼리 뭉쳐서 그냥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로운 판단, 참된 판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저는 그 재판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원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을 로스, 그 소송한 그 재판을 제기한 A라는 사람이 원고죠. 이 원고는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검사에게 모든 증거와 또 막 과장되게 막 부풀려가지고 저 B라는 사람이 나쁘다는 걸 막 증명합니다. 그게 원고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재판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는 대로, 권력 있는 대로 다 동원해가지고 최고의 로펌을 찾아가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고 뭐가 없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저 사람이 그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온갖 것을 다 갖다 놓고 이 변호사와 더불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그 철로가 쫙 가듯이 원고와 피고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힘이 있고 똑같이 돈이 있을 때 끊임없이 물고 뜯고 헐뜯으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원고 쪽에서도 그렇고 또 피고 쪽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산을 다 날려버리고 모든 걸 다 날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면 재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도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게 arbitration이라고 하죠. 뭡니까? 화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 화해라고 하는데 원고도 적당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피고를 통해서 받아내고 그리고 피고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 피고도 막 모든 일을 동원해서 원고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물어주고 그리고 화해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정에 가지 마야 된다. 이 사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 전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적당히 내 것을 양보하고 평안한 게 좋다. 소송을 안 하는 게 좋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양심에 걸리는 일 하지 말아서 소송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화소연하고 그러보고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너무 잊을 수 없으면 술을 하되 적당히 타협을 해서 받아내고, 그걸 너무 막 그걸 통해서 내가 무슨 큰 부를 누리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헛된 바람을 잡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허무한 것이, 그 허무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적당히 없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은 차라리 비어주고 평안한 것이 낫다. 이것이 잠언서에 계속 나옵니다. 잠언서 15장 16절에 보면 가선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도다. 있습니까?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도다. 물질의 개념 우리 바로 가집시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 물질을 양보해야 할 때도 있어야 된다. 너무 우리가 물질만 싸우려고 하면서 막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송 당하지 않도록 또 내가 소송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러한 막 그 소송이 일어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다 피해가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런 다툼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송도 안 당하고 소송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정 거기에 공의가 실행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악이 있고 편법이 있고 부정의가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고 공정하게 판단할 때가 있을 것이다. 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자, 3장 17절 3:17 내리 비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지금 재판관에서 지금 세상의 재판장에서는 불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이기고 힘없는 자는 지고 있습니다. 유전무지 무전유지라는 말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자들은 힘을 다해서 또 재판에 그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이기게 만들고 힘없는 자만이 연약한 자만이 그냥 패배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재판관에서 부정의하게 불공정하게 판단했던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되물을 때가 있을 것이다. 판사에게 물을 것이고 검사에게 물을 것이고 변호사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들의 양심을 속이고 너희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짓으로 판결했다면 그 판결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직해 보이고 힘 있는 자가 이겼다고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거기에 너희의 불법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변호사 되는 게 우리 아들 변호사도 막 꿈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염려를 했어요. 변호사가 좋긴 한데 이게 또 자기의 의뢰인을 위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짓도 막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필요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검사가 있거나 판사가 있거나 변호사가 있다면 양심에 꺼리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이 지혜를 줘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판결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진음하게 부를 거예요. 너 그때 판결할 때 변호사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지? 너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법정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악을 다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정에 부정이 있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원죄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그 현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니힐리즘. 그 허무주의의 마음이십니다. 이 허무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그 상대주의를 주장합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문화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거든요. 성경은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문학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상대적이다. 그것을 자기의 진리라고 믿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주체성, 개인적인 나의 인간성이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객관적인 도덕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성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신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이 필요 없는, 신을 죽여버리는 초인이 되는 초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초인적인 인간을 주장하죠. 그리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죠. 그러한 무신론의 사상에서는 신은 없습니다. 인간이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나의 판단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자기의 그 주관이 있기 때문에 주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범신론. 범신론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그리고 이론론. 신과 물질과 인간 모든 것은 하나의 물질에서 나와가지고 이 물질에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의자가 되기도 하고 저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죽어가지고 다시 그 원래의 물질의 본체인 그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신이라고 그렇게 범신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에서도 객관적인 도덕성은 없다. 그것은 인간이 물질로부터 발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고안물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의 판단 기준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신도 없다. 사랑도 형상, 그 추상적인 것도 그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객관적인 도덕의 가치가 없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의 세월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그리고 거의 한 350명 정도 아마 죽은 것 같아요. 또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한 70여 명, 80명 정도 이렇게 구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세월호가 한 40분 동안 기울어져 있고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바닷속에 있다가 한 40분 후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40분 동안 뭐 했느냐? 이게 지금 온 국민의 막 울분을 사고 있죠. 그때 선장은 뭐 했느냐? 선원들은 뭐 했느냐? 정말 그때는 선장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실에 남아있어라. 구명조끼 입고 선실에 남아있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순식간에 가라앉았죠. 그런데 이 선장이 판단이 잘못된 거죠.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 배가 기울어지는 순간 밖으로 나가라! 퇴선 명령을 내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열심히 그것을 도와줘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의하면 선장과 선원들이 모여있다가 어떻게 작전을 하다가 배가 기울어지니까 퇴선하라는 명령도 제대로 못 내리고 그냥 자기들만 살아나려고 부명정에 그냥 제일 먼저 내려왔다는 거죠. 막 선장이 제일 먼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고 막 그 선원들 전부 다 그 유지가 돼가지고 다 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그런 반면에 박지영이라는 한 어린 여승무원은 갑판 위에서 자기 구명정을 고등학생들에게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서 이 선원은 맨 나중에 나가는 것이니까 너희들 먼저 나가라고 하다가 자기는 그만 배와 함께 침몰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장과 선원들은 나쁜 놈들이고 정말 그놈들은 죽여야 할 놈들이고 해서 막 비탄이 막 쏟아지고 있죠. 그런 반면에 박지영이라는 그 여승무원은 천사 같은 존재고 그 사람을 동작동 국민묘지로 안장시킵시다 하고 막 인터넷에서 막 그렇게 네티즌들이 그 열을 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왜 선장과 선원은 나쁘고 박지영은 옳다고 모든 국민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만약에요 범신론이나 그 허무주의나 무신주의, 그 물질주의에서는 그 사람들 그렇게 나무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자기의 주관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모든 국민이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객관적인 도덕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도덕적인 가치에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한테 있는데,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왔느냐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서는 그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질주의에서는 그게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허무주의에서 그게 생길 수 없다고 합니다. 무신론에서 그게 생길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가치,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를 전능한 초월자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이게 도덕적인, 객관적인 도덕의 가치예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그래서 그 선장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자기만 살아나려고 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그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살리려다가 그 물에 빠져 죽은 그 박주영이라는 여승무원, 어린 승무원은 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했으니까. 이와 같은 그 도덕적인 기준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그 증명하고 말하는 사람은 이러한 도덕적인,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 허무주의도 존재할 수 없고, 범신론도 존재할 수 없고, 무신론도 존재할 수 없고, 그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객관적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공통적으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본성이 도덕적인 이 가치와 일치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 무결하십니다.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강간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이 그렇게 자기만 살면서 먼저 빠져나오려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물려받았어요. 이게 바로 도덕적인, 객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우리 인간에게 있게 된 근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원주를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희미하게 객관적인 도덕의 가치를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는 것을 적어도 그 정도는 알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그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이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객관적인 도덕의 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7절의 말씀은 솔로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악인인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악인인지.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죄인의 길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은 죄인의 길을 걷지 않냐고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냐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도덕의 가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도록 사랑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주의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객관적인 도덕의 가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할 때가 온다. 인간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나니 내게 맡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오히려 먹이고 그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라. 그리고 그를 오히려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라. 그 다음에 원수 그 사람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되어 갈 때 우리들의 개인적인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는가.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심판할 때 첫째로 정말 악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냐면 그대로 내버려둬요. 악을 더 행하게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한 길로 치닫기 시작하면 악에 빠지고 그 악을 제어하는 양심의 브레이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지기 시작한 인간은 인간이요 타락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창원에 그 8살짜리 아이를 그 발로 밟아가지고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가지고 죽인 계모의 이야기.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게 싹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게 이슈였죠.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사람이 갈 때까지 가게 돼요. 악한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양심의 그 가책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은 악을 저지를 때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죠. 짐승과 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악인들을 가장 무섭게 심판하는 것은 짐승과 같아지도록 악을 계속 저지르도록 허용해 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어떤 도덕적인 죄를 범했다고 하면 해봐요. 남의 것을 물건을 훔쳤거나 또 아니면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에게 내가 어떤 그 스캔들을 일으켰다. 목사인 제가 제 아내를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기서는 거룩한 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선을 부린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면 꼬꾸라지게 만들죠. 교통사고가 크게 나게 만들죠. 저를 돌아보게 만들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걸 고치고 거기서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디스플린, 이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 악인을 벌해야겠다 하면 그 디스플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물질만을 탐하면서 현대적인 삶을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지고 짐승의 혼이 땅으로 들어가듯이 그가 죽어서 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과거가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행위의 체계에 의해서 싹 드러날 때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초리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저 헐벌 타는 저 뜨겁게 타는 유황벌 속으로 떨어져가면서 하염없는 절망의 신음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극심한 최후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게 짐승과 같이 살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이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막 사정없이 채찍을 쳐야 돼요. 그리고 채찍을 맞을 때 기뻐해야 돼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밤데일과 빅토빌과 저 나그네디겔과 제가 뭐 한때 화려하게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 크레센타 하웨이, 라크레센타 2번에 그 이번 산길에서 그냥 꽝 떨어지게 했을 때 차가 절벽으로 꽝 떨어지게 했을 때 저는 되돌아봤어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다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책도 두 권 쓰고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작지만 기쁘게 복귀하는 거예요.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인이, 그 우리 사람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그 가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사랑한다고 하고 또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자기의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애통할 줄 모르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양심을 잃어버린 그 강박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비참하고 무서운 미래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심판은 이제 그 제가 여러분에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천년왕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에 그 붙들려서 휴거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 죽었던 사람은 중간의 상태인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시 부활해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천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원수를 다 물리치고 사탄을 다 물리치고 사탄의 적들을 다 그 짐승과 선지자들을 다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사탄의 우두머리 사탄 한 명만 그 한 마리만 그 무저갱숭에 가둬버리고 영원히 사탄의 능력이 제한을 당하도록 다 가둬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직접 통치하신다. 이게 전천년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 정부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그때 부활한 사람과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사탄이 없으니까 사탄은 거짓말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거짓말이 없어지고 유혹하지 않으니까 천년 동안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평안하게 살게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이 이론의 문제점은 그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할까? 부활해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통치하는데 오늘 현대 문명의 이와 같은 막 인터넷을 통해서 통치를 할까? 아니면 이 현대 국가의 상태를 사용할까? 막 이런 걸 생각하면 복잡해요. 이건 막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천년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통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부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각 곳에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통치를 받는 것일까? 어떤 식의 삶을 사는 것일까?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무정행에 갇혔던 사탄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사탄이 다시 나와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또 유혹하기 시작해요. 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게 만들게. 너 하나님 같은 존재야.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유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너무 그 귀가 얇아가지고 사탄의 그 달콤한 속삭음에 다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천년왕국 속에서 번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막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정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천년이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인간은 사탄이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항상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허용해 주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통치를 받고서도 사탄 쪽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사탄의 군대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마지막으로 사탄도 잡아가지고 더 유황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천천년의 그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그 백보자가 크고 흰 보자가 탁 펼쳐지고 거기에 불꽃같이 타오르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하얀 그 가운을 입고 거기에 다 앉아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거기에 죽었던 사람들이 바다도 죽어있던 사람을 내놓고 또 땅도 죽었던 사람을 내놓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행위의 책을 탁 보십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의 모든 그 인생이 그냥 그 사고 마음의 생각까지 그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나지고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그 하늘에 탁 펼쳐지면 예수님도 보고 의인들도 보고 죄인들도 다 보면서 자기의 죄가 막 펴질 때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면서 지옥의 유황불을 보면서 두려워하겠느냐. 그 심판대 앞에 믿음 없이 선 사람은 불쌍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았지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고 내가 주는 의로움의 옷도 입지 않았잖아 저리 떨어져 해가지고 다 유황불 속에 떨어져서 뜨거워 벌벌 떠는 것이다. 이게 전천년에서 본 인생의 의미.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미 사탄을 제압해버렸어요. 사탄의 능력이 상실되어버렸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어서 예수님 제게 사탄이 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사람에게 사탄은 전혀 임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의 왕국을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막 악으로 관영할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은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그 추종자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사탄을, 저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백부자의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심판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아시죠?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그 대신 제가 그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백보자의 심판 때에 여러분이 울었고 여러분의 원수가 그렇다는 것을 주님은 판단을 치고 그 원수를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다면 저 영혼은 지옥불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그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의 현재,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현재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신다. 말하는 것도 다 아신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르게 공정하게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대로 성령님과 함께 동의해야 된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고 우리의 어드바이저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충고해 주시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시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된다. 그와 같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의 삶에 필요라는 모든 요소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르고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좌의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때로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참으로 그 아픔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랑함으로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않냐고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